히브리서 7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 어떠한 제사장, 인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월등한 대제사장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 그분으로 모든 것이 충족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1절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고 이렇게 가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 그 제사장 레위 계통에서는 제사장이 계속해서 임명되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제사가 만약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른 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 거죠. 레위 지파로 만약에 그 제사로 인해서 그 직분으로 인해서 온전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더 이상 다른 어떤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다른 한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세상 그런 인간의 그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된 분이 아니라 그런 걸 초월해서 떠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필요하다. 그 어떤 제사장도 예수님이 하신 그 제사장의 역할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제사장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 죄로부터의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구절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었은 즉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 직분,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린 그 제사로 인해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 그런 측면에서 율법도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한 사람, 예수님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사를 드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이 다른 지파, 인간적인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의 사역을 의미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런 인간적인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고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이 다른 지파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유다로부터 쫓아났다는 것은 결국 유다로부터 왕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결국 그 후손으로부터 올 것이다는 그 예언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홀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거 다 예수님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유다의 후손으로, 인간적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파에는 모세 제사장들에 관하여는 말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인간적 제사장, 이 뭐 분양하고 뭐 이렇게 죄를 속죄하는 이런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제사장에 대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제사장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 제사장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이 별다른 한 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이 멜기세덱은 어제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라. 놀라운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결국 이러한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멜기세덱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있는 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대제사장의 그런 했던 이 모든 제사장 사역을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대신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거나 따르거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아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분. 결코 죽으실 수도 없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시 살아나셨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제사에 관련된 이 계명은 연약하다. 이 계명은 연약하다는 말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온전해지 못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 것이다 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이것이 새 소망이고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소망이 뭘까요? 이 더 좋은 소망이 뭘까요? 더 좋은 소망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소망이요 새 언약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과거에 가졌던 소망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그런 어떤 연약함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완전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하게 아까 이 11절에 말했죠. 온전함을 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새 언약의 주체자 되시는, 그리고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을 떠나서도 온전해질 수 있었더라면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예수님이 일어나실 필요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통해서 오실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속죄함을 받는 이러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온전함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소망이요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삶. 이 담대히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예수님의 주신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때를 따라 은혜를 돕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돕는 은혜를 얻는 자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했던 그런 차원의 그런 어떤 단순히 그런 어떤 율법의 한계 속에서 드렸던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 제사를 가지고 만약 그것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구약에서 드렸던 그 제사장의 그 역할로 만약에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결국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로서 또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역할이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역할임을 분명히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어지고 계획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보증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의 죄를 확실히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증해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확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그런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보다도 1장에서 언급됐던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제사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근거에서 새 소망의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질 그러한 모습이요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역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단 한 번에 예수님 앞에 드렸던 이 희생제사, 이 속죄제사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구원의 토대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 우리의 분명한 구세주로 오신 속죄주로 속죄를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그 고백을 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분명히 인식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